2016년 10월 2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치유하는 말이 있고 상처주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혀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카카오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카톡을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보면은 카톡 할 때 그냥 뭐 용건만 거의 이렇게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보면은 뭐 좋은 글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거의 그 카톡을 사역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보내주시는지, 야, 어디서 다 이런 좋은 내용들은 다 이렇게 확보를 하시나 이렇게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돌고 돌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한국에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만 주고받고 뭐 좋은 글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뭐 돈도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내년쯤 되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바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송금이 가능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수수료 없이 그냥 송금이 가능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미 뭐 너무 활발하게 되어지고 있고 미국으로의 이제 송금도 가능하게 된다. 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카카오 택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딱 하면은 내가 있는 곳을 자동적으로 알아서 근처에 있는 택시랑 딱 연결해주고 내가 이렇게 딱 입력한 목적지에다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딱 이렇게 데려다주고 돈도 지불할 필요 없이 이미 그냥 셀폰에서 다 나가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카오 헤어샵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보고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타일 같은 거 정해가지고 약속도 잡고 이렇게 딱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뭐 가서 돈 낼 필요도 없고 뭐 기다릴 필요도 없고 뭐 딱히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또 그렇게 머리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뭐 카카오 대리 운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카카오가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인가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카카오에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 카카오톡 메신저에 어떤 기능이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그 표를 받았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거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글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아직 읽질 않았어. 그러니까 일이 없어지지 않은 거죠. 숫자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보낸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 그거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글을 보냈는데 보내고 보니까 아차 싶은 겁니다. 내가 잘못 보냈다 싶은데 아 이제 그 사람이 이미 확인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아직 보니까 확인을 안 하고 있어. 일이 그대로 있어. 이럴 때 그 메시지 자체가 없어지도록 해주는 기능이 꼭 있으면 좋겠다. 아 이게 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떨 때는 실수로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내고 보니까 후회되는 글들이 있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뭐 편지로 보낼 때는 그래도 이제 보내고는 아차 싶으면은 그 집 앞에 가서 며칠을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가 우체부 아저씨가 오면은 싹 그것만 좀 뺏어가면 될 텐데 아, 요즘에는 뭐 이렇게 문자로 보내거나 또 이메일로 보내거나 한 거는 이미 그냥 샌드 누르면은 내 손을 떠나면은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중요한 이유도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이게 추서 담기가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속담에도 보니까요. 칼에는 두 개의 날이 있지만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말이 가지는 중요성과 또 이 치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서 그 랍비 조셉 텔루슈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어떻게 제목이 되어 있냐면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유대인의 한마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은, 아, 이게 무슨 뭐 탈무드라든지 지혜의 말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뭐 그런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이제 번역을 잘못했어요. 원래의 제목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의 제목은 뭐냐면은, Words that hurt, words that heal. 이게 이제 원래 제목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들, 또 치유를 가져오는 말들, 이게 이제 원래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유대교의 그 가르침에서는 말을 화살에 많이 비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가 물었대요. 왜 다른 무기도 있는데, 칼도 있는데, 앞에 베트남 격언에서는 칼의 비유를 했는데, 왜 칼의 비유를 하지 않고 우리 유대교에서는 화살의 말을 비유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은, 누가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칼을 뺏어 들은 겁니다. 뽑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용서를 빌면서 막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화가 이렇게 누그러뜨리면서 다시 뽑았던 칼을 칼집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화살은 이미 활시위를 당겨서 놓아버리면은 나에게서 떠나간 화살은 어떻게 다시금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나쁜 언행을 어디에까지 비유하냐면은 살인에까지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참회하는 도둑은 훔친 물건을 되돌려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손상된 물건을 배상할 수 있는데 살인자는 나중에 뒤에 아무리 진심으로 후회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생명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심하게 들리고요. 좀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에는 또 우리 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과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혀가 얼마나 중요하고 말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몸을 봐도요. 우리 몸을 전체를 대변하는 유일한 기관을 꼽으라면은 아마 입일 겁니다. 그죠? 우리의 몸에 뭐 아픈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 입 아니겠습니까? 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유일한 통로죠. 하지만 또 그만큼 가장 약점이 많고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또 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촌지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치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말재주, 뛰어난 말재주 그걸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삼촌지설 강어 백만지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치의 그 혀가 백만의 군사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세치밖에 안 되는 10cm밖에 안 되는 이 혀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구설수에 오른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입구자에 혀설자에 운수 숫자를 써가지고 어떤 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 이렇게 이제 사전에 보니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굉장히 힘든 모습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실상 이 혀를 통한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언어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복을 주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맡기시고 또 그 맡기시면서 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생육해라 번성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 능력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담 역시 이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게 되었고요. 또 표현된 말씀은 그 표현된 뜻대로 의지대로 복종되어서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끌어 가시니까 말을 하는 거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 이게 뭐 창의력이 뛰어났나 보다, 이름을 잘 짓는 그런 뭐 달란트가 있었나 보다, 혹은 그 많은 동물들을 다 다르게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기억력이 좋았나 보다,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의미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슴을 데리고 앞에 오시면은 아담이 보고 사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슴이라고 하는 그 특징에 가장 부합되는 말을 딱 하는 거죠.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사슴의 또 특성이 되어지는 창조적인 능력까지도 아담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이것이 언어로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도 언어를 통해서 타락을 했죠. 뱀과 대화하다가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될 때에도 역시 언어라고 하는 수단,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들,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는 그 행위들, 그걸 통해서 구원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언어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고 대단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시여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 말은 말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력과 힘이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입술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쪽으로나 부정적인 쪽으로나 다 둘 다 해당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불처럼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파괴적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도 잘 쓰면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것이나 이것이 우리의 몸을 모두 더럽힐 수 있고 삶의 수레바퀴까지 불사를 수 있는 그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혀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두 혀에 달려있다고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도 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돼 뭐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말 자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앞에 20절을 보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가 뭡니까? 입을 벌리면 입에서 뭐 포도가 나오고 귤이 나오고 막 그런 뜻일까요?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직접적이고도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씨를 뿌렸을 때 거두게 되는 결과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위인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 언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반대로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은 우리의 언어로 무엇을 컨트롤 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역으로 컨트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언어인 반면 또한 언어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또 끼친다는 거죠.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꾸 말로 선포합니다. 바뀌어져야 될 생각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막 우울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자꾸 선포를 합니다. 내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말하는 그 언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또한 성경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고 조금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짧은 그런 영상이지만 이렇게 많은 그런 또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실험한 거고 여기에 이런 내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전부터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물을 놓고 어떤 특정한 단어를 얘기했을 때 그 물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뭐 너무 확연하게 뭐 모양들이 너무 달라집니다. 뭐 히틀러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뭐 천사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물 결정체가 너무나게 달려지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말의 힘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성경에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게 맞다면 당연히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 또한 정상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말은요, 그저 밥풀 떼기 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그 능력과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주목하시나요? 행동에 실수가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아, 저 사람은 참 온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뭔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할 것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온 몸도 능히 굴레를 씌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의 몸뚱아리 행동 이거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삶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 말씀 더 무시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그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무엇을 심판하신다고요? 말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좋은 말 하면 좋고 나쁜 말 하면은 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능력과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작은 결단이 제 삶에서 굉장히 큰 것을 바꾸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함께 나왔던 내용이 거짓말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죠? 제가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나쁜 거짓말이 아닙니다. 남을 뭐 해하려 하거나 혹은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뭐 사기를 치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소위 뭐 화이트 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내가 그것이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다른 변명을 들어가지고 이제 뭐 완곡하게 거절을 한다든지 그런 거죠. 같이 놀자 하는데 놀기 싫으면은 뭐 딴 일 할 일이 있어. 딴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랑 어디를 가야 돼.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한 순간이 되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할 것이 없는 일이지만 그때 제 어린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더라도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그런 일이 순간이 이제 오고 환경이 될 때마다 거짓말, 예전 같으면은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없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으면 이제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몇 번은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심장이 뛰면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제가 나중에 지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싫어하면 될 거를 내가 싫다고 하면 제가 상처받을까봐 혹은 제가 마음에 좀 싫어할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변명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저 사람에게 마음에 어떤 아픔을 주기 싫은 마음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에 아픔을 주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서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 상처가 되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뭐 사실을 예를 예라고 하고 아니오를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절감을 느낄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거절감을 느끼게 되면 나를 거절할까봐 다음에는 같이 놀자는 얘기를 안 할까봐 같이 친구를 안 할까봐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봐 내가 거절당할까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의 거절감을 굉장히 신경을 썼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작은 결단을 통해가지고 제가 입술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오는 변화가 뭐냐면은 마음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상하게 뭔가 좀 묶여있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이렇게 시원치 않은 구석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을 어린 그 나이에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또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솔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깊이 있고 더 진실되고 더 지속적으로 오래가는 관계가 되게 하는 정말 중요한 키구나 하는 것들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는 몰랐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중요한 열쇠였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말이나 변명이나 핑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같은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그전에는 내가 잘못해도 둘러대면 되니까, 핑계하면 되니까, 거짓말하면 되니까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솔직한 말만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말을 듣지 않을 일들을 자꾸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결단이었고 작은 변화였지만 이것이 제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다주고 또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관련해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심플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한 가지만 붙잡아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겠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실제적인 하나의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요, 크게 두 가지 상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까? 소위 우리 생각을 셀프톡이라고 합니다.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지만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이라고 저기 어디 타주에 가고 하면은 남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의 그런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당 두 시간씩을 줬어요.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 저는 2분 또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소리입니까? 두 시간을 못 채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넘겼어요.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뭐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아왔는지 뭐 할 얘기가 많아요. 아픔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걸 다 들어줬어요. 다 쏟아부은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몇 년 동안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몰랐던 내용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같이 놀러가고 해도 속에 있는 자기 인생 이야기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거짓말로 하면 안 되고 정말로 느끼는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맑은 물 붓기,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어온 정말 나쁜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꾸정물같이 우리 안에 쌓여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정물을 맑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붓다 보면은 그것이 정화가 되고 깨끗한 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죠.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을 보면요, 다윗도 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 힘들고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면요, 내가 입술로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자꾸 나쁘게 될 경우만 생각하지 마라. 좋게 될 경우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평강입니다.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동의해서 자꾸 내가 얘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 입의 말에 내가 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6장 2절에도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부정적인 말로도 얽히게 되지만 긍정적인 말에도 내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요,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들면은 성경을 펼쳐가지고 시편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아, 내 자신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다. 입술을 꽉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이 없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칭찬과 축복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소위 뒷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없는 곳에서 하는 이야기들. 내가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은 하지 않겠다. 그냥 입술과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칭찬과 축복만 하겠다. 근데 이제 칭찬과 축복을 가장한 교묘한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왜?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잖아. 아, 근데 그 집사는 얼마나 잠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맨날 약속이 늦잖아. 아, 그냥 부러워.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이렇게 교묘하게 섞여서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칭찬만 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잘하는 것도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기하죠. 우리 남편은요, 처먹기도 잘 처먹고, 방귀도 잘 끼고, 안 씻는 건 뭐 1등이고, 술도 잘 처마시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도 딴 데 안 가고 집에 들어오는 거는 1등이에요, 1등. 이게 칭찬입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면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입술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면요. 예전에 이제 청년들 사회 갈 때도 보면은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얘기하기를 좋아하는지 얘기는 괜찮은데 꼭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 같이 모여있을 때 제일 두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죠? 네. 화장실 갈 때 제일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늘 데리고 가고 하는 이유인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두려우니까. 왜냐하면은 누가 가면은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내가 가면은 또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번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에 이제 다른 곳에서 목회하실 때 밤에 장시간 운전을 해 가야 되는데 너무 졸립더래요. 그래가지고 잠을 깨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뒷담화를 깠다고 합니다. 옆에 같이 가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잠이 쏙 달아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잠을 깨기 위해서 목사님을 일부러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웃음이 나기도 하고, 야, 이 목사님도 그런가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아, 사람이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재미있죠. 하지만 그것이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면요, 우리에게 그것이 해가 돌아옵니다. 청년들 가운데 보면은 특히 자매들 가운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어떡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조금 이해하겠는 게 뭐냐면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로워하니까 또 그것도 부정적인 얘기는 더 흥미로워하니까 그 얘기를 누가 묻지 않았는데 굳이 이야기할 상황이 아닌데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모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야기하면 좋아하니까 또 자꾸 나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그 자매도 그 무리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왜? 처음에야 딴 사람 얘기 들으니까 재밌고 좋죠. 근데 나중에 자꾸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든다?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점점 경계하고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사람 또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니까 그래야지만이 자신이 뭔가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보고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안토니오 우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를 나쁘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게 되고 그 내용이 부정적일수록 상대방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얘기합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 얘기하면요, 나하고 A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점점 내가 알지 못하는 격리감이,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혼자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을 가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이유와 변명은 많을 수 있죠. 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내가 교회를 다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야. 다 이유와 변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는 그 기준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의 기준 그대로 너희도 그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목사님? 잘못한 것은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니까요, 중요한 우리 원칙이 나와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거는 실제로 범죄한 일이,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의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이제 심한 케이스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신령한 너희는, 스피리추얼 너희는, 육적이지 않은 믿음에 거하는 너희는 무엇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 바로잡으라. 목사님 보세요. 바로잡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로 보면 이것이 correction이 아닙니다. 뭐죠? 영어로 보니까 restore입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로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교정시키고 correction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왜?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판단하는 똑같은 것에 나도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 영적인 법칙입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특정한 사역이나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이슈들을 공격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나중에 똑같은 죄에 그분이 넘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코렉션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것, 살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도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결론 짓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끝에 보면은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무엇을 빼리라?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으면 그것을 빼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을 하라?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잘잘못을 가리고 또 무엇인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일단 1차적으로 뭐라고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내가 내 자녀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과 또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휘휘 날아다니는 새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이런저런 생각이나 이런저런 마음이 드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장대로 휘휘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그 새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할 때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린 진영훈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작은 것이라도 실제적인 것 하나부터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나가시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자. 누구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만 우리가 딱 결단을 해도요. 너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주신 이 혀와 말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더 나눌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의 찬양은 옹기장이의 시편 19편입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